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의 공동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교회는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라 그런 말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름대로 규범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행동 규칙이나 판단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한 올바른 행동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받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징역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뺏겨서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썼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글에도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로하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헬라 말로서는 프레스비테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장로를 가리켜서 프레스비테로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연세가 많은, 나이 많은 노인, 올드맨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에피플렉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이 단어는요, 주먹으로 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나이든 분들을 주먹으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든 신분들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만은 이 말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말로서 나이 드신 분들을 질책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노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 권해라, 권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칼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충고하다 혹은 위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는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혹 잘못을 했을 때는 진짜 여기 말 그대로 주먹으로 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뜻하게 위로의 말, 충고의 말을 하되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미에게 하듯 하라 혹은 아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장자를 고면할 때는 예의와 겸손을 갖추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말씀을 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라고 하죠.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CRC 교회들은 하이델베르거 교리문답을 이제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많은 장로교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조금 다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부모를 네 부류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 우리는 다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죠. 또 사회 나가면은 어른들, 윗사람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부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의 목사나 교회 지도자를 부모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부모라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교회에서나 또 나라에서나 사회 나가서 어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기 보시면은 노인들 앞에서는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 앞에서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가운데서 어느 추장이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되고 음식만 축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에는 어느 정도 일찍 나이가 되면 다 죽여 없애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워낙에 추장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특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부모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을 숨겨두고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큰 뱀이 이 추장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 추장의 목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이 추장이 벌떡 깨서 보니까 큰 뱀이 자기 목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특히 뱀을 다루는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이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를 숨겨두었던 그분이 부친에게 가서 이 뱀에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친이 아들에게 너 빨리 가서 쥐 한 마리를 잡아라, 쥐를 잡아가지고 추장의 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쥐를 잡아가지고 추장의 방에다가 집어넣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뱀이 먹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풀고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젊은이가 도끼로 뱀을 찍어서 추장을 구했죠.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추장이 그 사람에게, 자네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고, 어디서 배웠느냐고, 누구에게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배웠죠? 아버지에게 배웠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 잡아다가 없애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아,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아,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내렸던 그 명령을 다 취소하고 이제부터는 나이 드신 분들을 최대한 공경을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바울은 이 교회 안에 규범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범은요,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2절에 보면은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델푸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붙어서 이 말이 생겼습니다. 이 아라고 하는 것은 같은 same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델포스는 단수고 복수는 델푸스인데 이것은 이제 같은 어머님에 있는 그 자궁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는 다 가족이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규범은 뭐냐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 경대하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있어요. 그 과부의 단서가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60세 같으면은 여러분 60세 그러면 아직 아이고 젊네요 그렇잖아요. 그다음 80이 넘어야 그 저 나이 조금 먹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성경 기록될 그 당시로 말하면 60세가 되면 거의 사회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참 과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외로운 사람. 이 외로운 이 단어는 네모노메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홀로라고 하는 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완료 수동태 분사 형태로 기록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과부가 되었는데요. 뭐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홀로 외로워진 남겨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죠. 여러분 모노드라마 그러면은 이 모노드라마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배우가 그 극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모노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홀로 외롭게 되어진 남겨진 이 사람, 그러니까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손자, 손주도 없어요.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아이고 저 외로운데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외로워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냥 남편도 있고 뭐 가족도 있는데 그냥 단지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혼자 남겨진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도와줄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 이 성경 보면은 과부 안나와 같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보면은 10대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뭐 10대에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대에 결혼을 해서 이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혼자 84년을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확한 나이를 모르지만은 15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그러면은 22살에 예,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죠. 그러면 지금 아마 한 106세 정도가 되죠. 만약에 20세에 결혼했다고 그러면은 27살에 과부가 돼서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11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이 선지자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와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물론 뭐 나이가 100세 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60세 이상인데 홀로 외롭게 되어진 사람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너무 젊은 과부는 돕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일락을 좋아한다는 이 표현을 보면은 아주 방탕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혼자 되었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이분이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또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규범 가운데 또 하나는 자기 친족이 있다면 스스로 돌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과부가 있는데 혼자 됐어요. 그런데 친족이 있으면 혹은 자식이나 손주가 있으면 그거를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지 말고 자녀들이 그 홀로 되신 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옳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은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 자녀들이 그 홀로 되신 분을 잘 모시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되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몰라라 하고 그냥 숨기지 않으면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효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 저 산으로 가자, 모리아 산으로 가자. 왜요? 내가 번제 드릴 거야. 그런데 재물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요. 가다가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단을 쌓아놓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삭이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꽤 많아요. 이삭이 더 발빨합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탈무드나 유대 전승에 보면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저 번제를 드리세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만큼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그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장 가운데서 그들의 그 삶을 또 살아온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은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그 사는 동안에 뭐 특별한 어려운 일을 별로 겪질 않아요. 순탄하게 살아갑니다. 야곱 같은 경우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모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랄리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이에요. 다 물 때문에 난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서 땅을 파면 그냥 물이 펑펑 나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시기해서 그걸 빼앗습니다. 우리 거야. 그러니까 또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 우물 파요. 그럼 또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콸콸 쏟아 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농사를 해서 한 20배를 얻으면 아유 원래 풍년이 들었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창세기 20장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팔려갔어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7년 흉년이 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풍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면 그냥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흉년에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잘 모아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물건 곡식을 팔아서 더 나라가 잘 됐죠. 그래서 흉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참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먹었지만은 그 요셉의 마음은 형들에 대한 전혀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이 정말로 가득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룻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제 이 새 과부가 됐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효성스러운 룻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혹시 홀로 된 과부가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잘 모셔야 된다, 그렇게 잘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자녀와 손자들에게 효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답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보답하라는 말은 갚아야 할 것을 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문의 뜻, 말은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 현재라는 현재 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억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마지 못해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한 번 이 부모 공경은 효도하는 것은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큰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만든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역사적으로 훌륭한 몇 사람을 거기서 거론하고 있어요. 첫째는 미국의 기본을 세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백화점 신화를 만든 존 워너메이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자가 된 락펠러 같은 사람, 그리고 기업가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성직자와 같은 존 템플턴, 그리고 믿음의 사람 카네기, 이런 사람들 쭉 나열을 합니다. 특히 카네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왔거든요. 미국 태생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아버지는 책상보를 팔고 어머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도 어려워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밤늦게 들어오면 그 어머니가 16시간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의 옷을 벗겨서 빨아가지고, 왜냐하면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걸 빨아서 말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입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카네기는 내가 어머니에게 정말 효도해야지, 우리 어머니를 정말 기쁘게 돌아야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죠.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까지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내가 극진히 모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늦음하게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는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됐고 미국 최고의 사업가 강철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카네기는 부의 사회 환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부자가 되면 이거를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돈을 많이 벌어서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로 말하면 45억 달러,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45억을 들여서 전국에 3천 개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8천 대의 오르간, 오르간이 그때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8천 대를 사서 각 교회와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정말로 효심이 가득한 카네기를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서 19명의 자녀 중에서 15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었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뭐 애들도 많고 목회하면서 뭐 봉급이 얼마나 됐겠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부모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매달 10파운드의 생활비를 꼭꼭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수산나인데요. 이분도 역시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더 해요. 자녀가 24명입니다. 24명인데 그 중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24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그래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산나는 그 마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애가 두 살 넘으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순종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살 전에 잡아야 된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수산나의 자녀 교육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금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시간상 정말로 이 아이들이 엄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몸은 병약해졌지만은 또 재정적인 능력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자녀들 가운데서 훌륭한 자녀들 얼마나 많이 태어났습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감리교 창시자가 되어서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찰스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찬송시를 많이 6천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아들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에 특히 젊은 지도자 디모데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된다. 마치 부모님처럼 존경을 해야 된다. 또 젊은 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처럼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돼야 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보답하고 도와야 된다.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하는 자녀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